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그 우리 간사님들이 다 같이 나누어서 읽긴 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제일 심각한 문제를 하나 건드리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이원론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설교만 믿고 제자 훈련을 안 하면 성도들을 이원론의 희생자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평생 설교하셨고 설교가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만 성도들이 듣게 하면은 이원론에 빠지게 한다. 이원론에 빠지게 한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이원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뭐 이분이 제대로 알고 하나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제대로 그 한국교회 문제를 파악했어요. 그 핵심이 이원론적 영성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번 그 뒤에 있는 그 연속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주일 30분 설교로는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파라처치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노력해온 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원인이 모두 이원론에 있다. 모든 훈련이 사역자 후보생에게 맞추어지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나가게 되고 사역자가 되지 못한 미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게 된다. 패배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도 그렇고요. 이 선교단체에서요. 모든 훈련이 누구에게 맞추어지는가 하면 리더들한테 맞춰진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들한테. 그래서 4년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몇 사람은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되어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자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머지들은 그야말로 자기 영역에서 자기 전공 자기 영역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전부 다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원론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원론의 문제는 비단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닌 것 같아요. 영국의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원론이야말로 기독교 다음으로 용감하고 그럴듯한 신조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해 보겠지만요. 이원론은요. 이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철학, 기독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세계관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에 안 빠진 신학자도 없고요. 이원론에 안 빠진 기독교인도 잘 없을 만큼 이원론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랑 이게 섞여가지고 서양 교회를 말아먹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조인데 왜냐하면요 이 이원론의 논리가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굉장한입니다. 영향력이 있는데 그 본질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이원론이 동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만 있는 게 전 세계 다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그 동양에는 이기 이원론 같은 게 있죠, 그죠? 우리 동양에도 서양에는 영육 이원론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정물 이원론 이런 게 있는데 이원론이 뭘까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여러분 말로 이원론이 뭘까요? 응? 이원론이 뭘까요? 아무런 이제 선입관 없이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이원론이 뭘까요? 응? 이원론. 자신이 없습니까? 이원. 원리가 두 개다, 이 말이죠. 원리가 두 개다. 이원. 원리가 두 개다. 일원 같은 뭐예요? 원리가 하나다. 그리고 삼원 같은 원리가 세 개다라는 말, 원리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두 개라는 건데, 봅시다. 온 세계를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관원이 불가능한 두 가지 실체 혹은 두 가지 원리로 온 세계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설명한다. 한 세계는 정신 세계가 있다. 정신계가 있다. 한쪽 세계는 물질이라는 게 있다. 물질 계단. 이렇게 두 개를. 이걸 우리 기독교에는 영혼, 영혼이라 그러고 이쪽을 육신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영혼과 육신,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죠. 또 혹은 우리 동양에서는 엄과 양 이렇게 나눴잖아요. 엄과 양. 이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 참 이게 편리해요. 엄과 양. 뭐, 빛과 어둠, 뭐, 이렇게 우리 자주 나누잖아요. 여러 가지. 이 이원론으로 이 세상을 나누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래서 이게 영웅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영웅적인 그 하나의 세계, 그 뭘까, 가치관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철학, 가정 모든 문제를 이걸로 두 원리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 서양에서 보면 플라톤 때부터 이미 시작한 것 같고요. 플라톤 때부터. 그 다음에 동양에도 이미 공자 사상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원론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양 이원론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정신계에 속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계에 속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혼, 그렇지. 영혼, 또요. 정신계에 속하는 건?
생각.
생각. 예, 생각. 함으로 생각은 정신계에 속한다. 생각은 정신계에 속한다고 믿었을까요? 물질계에 속한다고 믿었을까요? 예, 플라톤은 생각은 물질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원론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어디에 속할까요? 철학은 정신계. 철학은 이제 그래서 이 플라톤은 정치도 누가 하라 그런가? 철학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정신계의 이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철학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정치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큰일 난다. 타락을 시킨다. 그림 그리고 예술을 하는 건 어디에 속할까요? 정신계에 속할까요? 물질계에 속할까요? 정신계. 예. 이쪽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술. 예술 활동은 정신계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물질계는 어떤 걸까요? 물질계는 뭐 우리 육체. 당연히 육체 들어가겠죠. 인간의 육체. 또 이 세상 만물들이죠. 만물들. 여러 가지 만물들. 또 뭐 있을까요? 여기 제가 여기 힌트 드렸나?
이성.
예, 여기 이성. 그 다음에 감각. 인간의 감각도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짐작하시겠지만요. 이 육체를 어디다 뒀어요? 물질계에 속한다고 이렇게 봤죠? 이렇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쪽에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했죠. 이쪽은 영적이고, 영원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거룩하고, 그죠? 이렇다면 이쪽은 뭐라고요? 비영적이고, 비영적이고, 세속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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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면 세속적이다. 그래요?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이고 또 뭐랄까요? 이쪽은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세속적이다 이렇게 돼요. 특히 사람의 생각, 사고, 인간의 지성을 물질계에 뒀기 때문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파생되는 게 아니에요. 서양 기독교가요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왜 타락했는가 하면 이원론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이고 이건 거룩하지 못하고 비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도 생각하는 건 이건 비영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고 싶으면 덮어놓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서양 기독교가 한창 이 이름을 날릴 때, 이 경건주의 시대라는데, 경건주의 시대는 다 공부를 다 지고 출하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 선교, 이것만 신경 썼어요. 그러는 사이에 모든 학문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쥐고 그 분야를 다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세상을 이기 이원론으로 나누는 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첫째, 세상을 이렇게 정신계와 물질계로 이렇게 나누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봅시다. 그 문제 첫 번째, 성속의 개념으로 분리를 합니다. 성속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정신계는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영원하고 이게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계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플라톤 여러분 의자 공부했어요? 여기 의자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진짜 의자가 따로 있을까요? 한번 어디에? 화영씨, 이게 진짜 의자 맞습니까? 진짜 의자 맞아야 안 해? 이게 진짜 의자 맞아야 안 해? 우리 뭐 그리스 헬라 철학 가장 기초적인 거지, 그치? 여기 보이는 이 의자는 그림자. 이게 그림자라. 왜? 이게 계속 변하니까. 오늘 이게 있다가 부서지고 타고 없어진다 이거지. 근데 이 의자는 진짜 의자예요. 저 하늘에 있는 이데아, 진짜 정신적 의자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의자는 다 가짜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집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데 보이는데 집착하는 건 아주 하등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저 이렇게 열등하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여기를 정신계를 물질계보다 어떻게 해요? 더 우위로 놓습니다. 정신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정신계에 속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우위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실 때 정신과 영혼 두 개를 다 만들었고 두 개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급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더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더 고상하게 취급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 육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육체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고요? 이게 무가치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왜 들어오세요? 맞습니까? 근데 이 플라톤적 이원론, 그리스 헬라의 이 이원론은 우열을 남았어요. 정신계가 더 우위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쪽은 이제 거룩하고 이쪽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그 동양 유교의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도요. 농사를 짓거나 손으로 뭘 만들거나 밥을 하거나 상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주 천하게 봤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글쓰고 가르치고 이런 건 굉장히 거룩한 일로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제일 거룩한 직업은 가르치는 직업, 또 뭘 이렇게 그 뭘까요? 관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고 장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건 아주 하등한 천한 직업, 천한 거. 특히 상업 행위를 천하게 주셨어. 근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나는데 여기 보세요. 제삿 날이나 혼례식, 장례식 같은 때는 이건 굉장히 거룩한 날로 우리 취급을 해요. 성일이라 이렇게 해서 성일. 그리고 나머지 날은 다 천하게 생각.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만, 주일만 이게 거룩합니까? 나머지 엿새도 거룩합니까? 어때요? 나머지 엿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주일날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까요? 아니죠. 이혼론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혼론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일날은 멋지게 경건하게 보내요. 근데 평일날은 개판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10의 1조는 거룩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돈은 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원론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첫째, 성속 이원론은 인간 생활을 우열로 분열시킵니다. 물질계라고 말하는 속된 것들 중에는 돈 벌고 일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일보다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였고 정신계라고 말하는 예술행위나 철학, 기도 등은 거룩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 우열로 쪼개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중에도 밥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영적이냐? 어느 게 더 영적이에요? 물으면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영적이다.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어느 게 더 영적입니까? 밥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중에. 예리 씨 어떻게 영적인 것 같아요? 어? 아, 맞아요. 맞아. 예리는 매일같이 밥하지. 매일같이 밥하는데. 밥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치? 어? 예. 근데 어느 게 더 우열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우열을 나눌 수는 없죠.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어요. 갔더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밥하는 거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화나겠어요? 이때 되면. 마르다가 화났지.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는요, 밥하는 거 안 도와주고요. 어? 예수님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어요. 부엌에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세요. 이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어? 에?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상을 상하고 상관없어요.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르다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많은,
많은 일로 네가 너무 분주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하라. 불편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둘 다 꼭 알맞는 말을 하셨어요. 첫째, 마르다한테는요, 야, 부엌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빨리 너도 와서 성경 공부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무슨 말 했는가 하면, 부엌 일도 굉장히 영적이고 중요한데, 불평 없이 해라.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하지 마라. 간단하게 하되 불평하지 마라.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네가 안 하면, 네가 밥을 안 하면 우리 나도 굶고 마리아도 못 먹고 말. 우리 공부 못해.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 열심히 준비해라. 그러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 마리아한테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은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다. 여자들은 신학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마리아야, 네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는 남녀가 다 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네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껏 신학 공부해라. 너도 마음껏 성경 공부해라. 절대로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네가 있을 곳은 부엌이다 이렇게 말 안 했다. 네가 가 있어야 되는 데는 부엌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마리아 너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 말은요,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로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개인적인 랍비를 둘 수가 없어요. 선생님을 둘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안 주어졌어요. 자기 남편 아니면 아버지한테 성경 배우는 것 외에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도 얼마든지 랍비를 둘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네 특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 마리아한테 복에 가라 이런 말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 두 여성에게 둘 다 지적을 해준 거예요. 둘 다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아주 대단한 그 영성가인데요. 이쪽이 더 우열하다거나 이쪽이 천하다거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선택에 따라. 그래서 지금 저 예리가 말했듯이 나는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밥을 해줘야 돼. 그럼 그게 거룩하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지금 성경 공부할 거야. 나 지금 세계관 공부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그거 빼앗기지 마라. 그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게 아니면 다 영적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과 내 나이와 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내 생각에는 급선무다. 어느 것이 더 나는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하세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한테도 그 우선순위를 강요받지 마세요. 야, 너는 지금 밥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건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것 영적이에요. 응? 그러나 밥 할 때 말이야. 불평, 불만하고, 막, 화내고, 막, 잔뜩 지금 말이지. 그래가지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밥을 하는 건 아무리 밥을 잘해도 비영적이다. 아무리 잘해도 비영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잘못된 직업 귀천 사상도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성직이라는 잘못된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다 하나님께 영광된 직업인데도 어떤 직업은 거룩하고 어떤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과 성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일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상범 씨, 한번 물어보시죠. 어느 게 더 영적입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어느 게 더 거룩합니까? 응? 농사 짓는 게 더 거룩합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게 더 거룩한가? 응? 선교하러 가시려고 그러잖아, 지금. 다 다시 물어야겠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시고, 속독 가르치시고 하는 게 더 영적입니까? 아니면, 라오스 가서 선교하는 게 더 영적입니까?
대답은, 그게 영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케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후자의 것 시대는 맞습니다.
무게중심이, 묘한 말을 하는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영적이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내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까? 더 영적인 것 같다. 더 영적인 것 같다.
지금 묘한 얘기 좀.
예,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세상에서 돈 벌고, 그지? 나는 돈을 한번 시컷 벌어보고 싶었어요. 제 소원이. 돈을 시크 버는 거 이런 것보다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더 영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자꾸. 근데 그거는 옳은 생각이야. 그건 이원론적 생각. 물어볼게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게 더 영적이었어요? 아니면 선교하다가 중단하고 텐트 만드는 게 더 영적이었을까요? 텐트 만들어 팔고 시장에 가서. 바울 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런 반응이면 정상적인 것 같지. 근데 바울 사도가 텐트 사세요. 텐트 사세요. 이러면서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녔다. 텐트 사세요. 이러면서. 어느 게 더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다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더 거룩한 것 같이 보이고, 텐트 깊고, 바늘 찔리고 말이지. 텐트 팔로 다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은 아주 하등하겠지. 제 아내랑 시장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 손잡고 시장 가다가 이런 말 했어. 얘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된다. 뭐 그때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가 누군가에 가만히 봤더니 우리 동네를 매일같이 청소해주는 청소부 아저씨였어. 하게 먼지도 묻었고, 이런 분이었어요. 약학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저 아저씨가 한 번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나타나면 엉망되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아저씨를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자식 교육을 하는 이 아줌마 누군가 좀 보자. 얼굴을 떡 쳐다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분인데,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났고,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어? 뭐 철학이더니 뭐니 소문난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자기 자식 교육의 철학을 듣는 순간 아 이건 아니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현 씨야, 제가 이 부인의 이 말 속에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응? 이혼하자기 야 너무 반편적이다. 맞아, 이혼된, 맞아. 근데 더 세밀하게. 뭐가 문제예요? 오늘 밤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영적이에요. 그러면 영적입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혼놈 이렇게 대답하면 다 맞아서.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응? 차등하게 본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직업 귀천 사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의원 씨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뭐, 목사가 더 거룩한 것 같아요? 간사직이 더 거룩한 것 같아요? 대답 잘 해주세요. 이거요, 우리 혜진이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물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간사님 청년들이 그랬거든, 나보고. 근데 내 나이가 41살 돼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 41살 돼가 목사 됐어,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오니까 우리 혜진이가 놀랬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부 나를 뭐라고 불러? 목사님 그런 거야. 근데 혜진이 입장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간사보다 더 높은 게 뭐야? 간사보다 더 높은 게 목사같이 보여. 그래서 아빠, 간사가 더 높아요? 목사가 더 높아요? 제가 대답을 바로 안 하고, 혜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어요. 혜진이 대답이 명답이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응?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목사님도 앉아 계셨어요. 그 자리에. 다른 목사님도 앉아 계셨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간사나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저는요, 참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단, 죄 짓는 직업 외에는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뭐, 청소부를 하던, 선생님을 하시던, 통역사를 하시던,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되시던, 정은이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셔서 나라의 어두운 곳 장려자들 혹은 낮은 사람을 도와주시던 그지? 항공 기술자가 되시던 선교사가 되시던 언론인이 되시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룩한 직업이란 말. 단 뭐예요?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자기가 선교사라도 여기 선교사 계시죠? 목사라도 자기가 더럽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선교사 하면 그 직업이 거룩할까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거룩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직업 행위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그게 아니래. 특정 직업을 가지면 그게 성직인 줄 알아.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게 성직이에요. 여전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원론에서 온 거예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아셨다 이랬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원론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옥목사 저 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다같이요. 다같이 읽고 시작. 한국교회 목사들이 똑똑한 젊은이들만 보면 세상에 나가 예수의 제자로 바른 구실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라고 한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주의 일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 일 하면서 보낼 수 있느냐. 아, 이건 말도 아니죠, 그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성속이원론은 거치례를 조장하기도 해요. 거치례. 이게 좀, 묘하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원론에 빠지면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가꾸기보다도요, 겉모습만 멋지게 가꾸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흥부전에서도 제가 많이 봅니다. 좀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그리고 혹시 소리 공부한 사람 없나요? 응? 소리 공부한 사람 없나? 한번, 김미자 샵 읽을래?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읽어봐요. 멋있게 한번 읽어봐요.
안 읽고.
예, 예. 뭐,
살아나는 부가 제단은 양반이라고 성스러운 날 정장을 입고 좀 보세요.
예, 예,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윙가 터진 것 같애, 나가 다가 바뚤어진 것 같애, 실로 여미고.
예.
요를 꼬아, 각근으로 삼아 쓴다.
벌써. 이렇게 하고.
헌 고인석사 기분이 해져 살이 울긋불긋 드러나고 열두 토막이 은배 두루마기 물레 끈으로 조용한다. 목만 남은 버선에 빛이 뚫린 남학신 끌고 검빛이 놀라며 진문을 나선다.
예.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명찬을 한번 모셨네요. 예, 여기 흥부절에 보면은 흥부가 말이지 뒷단에는 양반이에요. 양반. 이 양반이 나갈 때는 그 다 뚫어진 가시라도 하나 쓰고 말이야, 그지? 이 바지, 이 저고리, 이 저 뭐야, 그 입고 나가는 꼴 보면 말이 다 헤어지고 누덕누덕 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도 하나 뒤집어 쓰고. 어? 이게 우리 참 우리 조선시대의 이 양반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성속 개념에 잘못 빠지면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뭘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뭘까 그 사람 다르고 속 사람 다라 이런 우에 빠질 수 있어. 제발 그러지 예, 그러지 맙시다.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염세주의. 염세주의. 염세주의가 뭔지 아시죠? 세상을 멀리 멀리 도피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로 보는 거예요. 암숙이다. 서로 대립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추구하면 이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쪽과 대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과 양이 서로 대립되듯이 이렇게 대립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또 물질적인 것을 열등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멀리 멀리 떨어질수록 여기서 멀리 멀리 떨어질수록 더 고상해진다 이렇게 멀리 멀리.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를 두면 둘수록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더 고상하고 아주 본질적인 걸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흔히 제가 좀 적용을 하면요. 서양에서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업 전선이라든지 이런 세상에서 떨어져서 은둔을 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초대교회 때요, 중세에 있기까지 하지만 기둥이 있으면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엮어가지고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올라가서 한평생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밥에서 올려주고요. 그죠? 물도 올려줘야 되고, 옷도 빨아가 올려줘야 되고. 그 자기 혼자 저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평생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이죠. 응?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 우리가 기둥성자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또 사막성자라면요. 가족 버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한평생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막성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돌보거나 직업을 갖거나 이러지 않고 평생 또 그런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걸 더 영적이라고 취급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불교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이나 절에서 수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맹정진에 빠진 이런 스님들, 이런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를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이혼녀는 게토 컬처라는데 이 게토 문화에 빠집니다. 고립 문화에 빠집니다. 고립 문화에 빠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기들만의 고립적인 문화 혹은 기독교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키취 문화 속에 살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키취 문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인들만 즐길 수 있는 노래, 가스불송 같은 찬송곡.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스불송만 부르고 찬송만 부르고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인조하는 이런 문화 속에 푹 빠져있는. 또 영화를 봐도 이 세상에 유행하는 이런 영화는 안 보는 거죠. 뭐 쉽게 또 뭐 어떤 거 봐요. 응? 벤허, 예, 벤허 이런 거 뭐.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불이 오면요. 아, 여기서 무슨 영화 봅니까?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이래요. 제가 영화 추천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같으면 뭐 우주전쟁 또 뭐 대부 이런 거 추천했지만 깜짝 놀라 그런 걸 어떻게 여기서 볼 수 있어? 기독교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냐? 근데 그래요. 여기 대학생 청년들 안 믿는 청년도 있고 예수 믿는 청년도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최첨단의 영화, 제일 잘 만든 영화, 제일 좋은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고 분석할 줄 알고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내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쉽게만 보고 되는만 보고 그럴 수 있냐? 응?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영화만 본다면 그걸 우리가 키취 문화라고 고립 문화라고 고립 문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가곡 다 잊어버리고 유행가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릅니까? 안영희 씨, 여전히 유행가 압니까? 어, 알아요? 오, 그래. 여기는.
압니다.
유행가 알아요? 나는 반대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기타를 배웠어.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가출사였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죠. 그래서 나한테 기타를 가르쳐 줬어. 그래서 나는, 나훈아. 남진 시대에 드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훈아를 뭐 나훈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형님. 그래서 전 나훈아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타 치고 밤새 뭐 술 마시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제일 먼저 제가 한 액션이 뭘까요? 기타를 부숴버려.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된 이원론적 영성에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저께 제가 모르겠으면 첫날 뭐라고 뭘 버리라고요? 너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라. 라는 그 부흥사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학교 공부를 집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안 그래도 수학하고 하기 싫고만, 안 그래도 지금 물리 이런 공부하기 싫은데 부흥사님께서 뭐라고? 세상의 지식은 다 이게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라는 거야. 오직 해야 되는 건 뭔가 성경 공부밖에 없었어요. 이됩니다. 이게 이원론의 폐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부순 건 기타밖에 없었어요. 다행이었지, 그지? 근데 제가 버린 건 모든 책이었어요. 모든 책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소설, 제가 읽던 모든 책들, 다 소용없다. 이거 왜 내가 읽나? 성경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한 10독은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게 멀리 가지 않고 내가 정신을 차린 거지. 아하, 그 설교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았지. 다시 수학 공부하고, 다시 영어 공부하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감사한 건 그때 읽은 성경 실력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그때 읽은 성경 실력이.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 염세주의. 제가 그때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기도원이었어요. 제일 먼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게 뭔가 금식 기도였어.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뭐 했게? 성경 읽었어. 금식하면서 성경. 금식을 잘못해서 제가 위장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원론이, 첫째는 뭐라, 고립 문화에 빠지겠, 에? 기독교 문화 속에 숨어가지고 금붕어처럼 옹기종기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걸 왕이라고 그러지 않? 여기 왕이라고 합니다. 이 금붕어가 한 마리 들었어요. 금붕어를 우리가 여기다 이제 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여기 놨어요. 그럼 금붕어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금붕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죠. 응? 어떤 사람은 금붕어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저 잔 안에 저 안에밖에 못 본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금붕어는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본다. 여기 호. 근데 금붕어는 저 산 뒤에 뭐가 있는지. 저 강 너머 뭐가 있는지. 저 언덕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못 봐요. 이해되세요? 염세주의에 빠지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기독교 문화, 키치 문화 속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안 보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뭐, 나훈아 버릴 때 다른 거 다 안 버렸겠어요? 다 버린 거지, 내가. 책 버릴 때 내가 다른 거 안 버렸겠어요? 다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세상에 어느 직장이나 어디 사회에서도 어떤 버틸 수 있는, 그죠? 생존 불가능한 아주 기독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아주, 개토 문화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너무 시간 많이 가겠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건 영지주의적인 영성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요, 꼭 우리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영지주의자들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뭐, 우상재물들. 그죠? 이런 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약간 유행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영화는 보지도 마라. 또 어떤 책은 읽지도 마라. 그죠? 어떤 건 맛보지도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극단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냥 옳지 않다고 봐요. 때로는 자기 훈련을 위해서 어떤 책은 보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나이에 안 맞는 거, 너무 더티한 거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 사실 다 인조이 할 수 있어요. 바울사도 뭐라 그랬어요? 제물까지도, 제사 드린 그 물건 돼지 머리까지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기도하고 먹어라. 왜? 원래 돼지 머리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먹어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 인조이 할 수 있다. 단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겼을 때, 분별력이 없이 아무 영화나 보시면요, 큰일 납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영화에. 그러나 어떤 분별력이 있으면 저는 뭐 가려가면서 다 볼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영화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가잔스키인가? 봤습니까? 못 보셨죠? 다행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한국 땅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상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륜 심의위원회에 걸려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 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려놨을 때, 영화 한국에 상영하려고 수입했을 때요, 제가 그때 낮은 울타리에서 요청으로 이 비디오 카피를 하나 받았어요. 이 영화의 신학적인 비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제 아내랑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봤어요. 봤는데 괴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마리아하고 결혼해 애 둘 낳고 난 후에 실증 나서 그 마리아 버리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또 결혼한 여자 놔두고 또 딴짓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탕자같이 또 혹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이단 종교의 이상한 그런 그 뭘까요? 영매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영화에요 최고 장점이라고 하는 건 예수 시대의 문화와 풍경, 그 당시에 뭐랄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를 살려낸 것 굉장한 작업 중 하나예요. 정말 아주 리얼 뭐랄까요? 그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그런데 메시지나 세계관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그 영화는 아주 타락한 영화죠. 못 볼 영화 중 하나예요. 물론 그런 영화 우리가 보지 말아요. 지금 여전히 공륜에 붙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상영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같이 이런 신학적 비평을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읽고 어떤 이런 책은 아이들 읽지 말라 이래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다 컸어야지 어른이 됐어. 다 성숙한 어른이 되고 지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야 이런 책을 읽지 말고 저런 책만 읽어라. 이런 책 읽지 마 이런 책만 이러면 몰라라. 제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작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염세주의에 빠지면 그걸 포기하는데 세 번째 봅시다.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원론자들은 뭐라고요? 육체를 뭐라고? 영혼의 감옥이라 생각합니다. 영혼의 감옥. 그래서 영혼이 여기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느냐? 육체를 고행할 때, 육체가 학대할 때, 육체가 쾌락을 인조하지 못할 때, 그때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극단적으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가장 자유로워진다. 죽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생을 시키는 거죠. 인조하지 못하다. 좋아하는 거 못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도. 이건 참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이거 참 우리나라 한국교회 보통 문제 아닌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바로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발생합니다. 그죠? 금욕주의가. 두 번째, 이혼론은 육체를 악하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시는 결혼한 부인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인들에게. 남편과, 결혼한 남편과 성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영적입니까? 그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도. 아마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아무도 결혼 안 했겠지, 그지?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도요, 이게 상당히 심한 부부를 저는 라브레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부부 생활을 거부해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뭐 이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성생활을 거부해요. 부부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육체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육체 자체를.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곤란해요. 이혼론적 상황에 빠진 분들이 이게 부부관계 심각한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듭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제 어머니는 지금도요 그 불교의 영성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제발 이제는 무릎도 아프시니까 꿇어 앉아서 기도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꿇어 앉아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고생을 해야지 내 몸이 고생을 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근데 이게 청년들한테도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결정할 때 금식을 해야 돼. 금식 안 하면 이거, 금식 안 하고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너 금식했니? 어떤 분 나한테 이게 상시로 전화하시는데, 정목사, 예. 요즘 어려움이 있지, 예. 2주일 금식하세요.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하세요. 그럼 또, 요즘, 어떤 애, 돈이 뭐 좀 부족해가 요즘 어려움이 좀 있으면, 그렇지. 3주 금식하세요. 이분은 모든 처방이 금식. 근데 가끔 맞아요. 가끔 맞아요. 그러나, 이건 금욕주의의 하나의 영향이다. 여기 보세요. 세 번째 한 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떤 사람은, 거기부터 시작.
어떤 사람의 음식, 숙면, 주식, 놀이, 성생활 등을 비영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고, 엄격한 기호와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태를 영지주의라고 규정했고, 그것은 기독교를 철저히 변화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저는 저기다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뭐라고요? 불교화한 거예요. 불교화. 예? 불교화한 거예요. 불교화한 거죠.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요, 결혼하는 것은 악하다. 결혼하는 게 비영적이라. 그래서 혼인을 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 건 나쁘다. 악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기독교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영적이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도 영적이라고. 둘 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독신도 성령님의 선물이요. 거룩하고,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아도 이건 영적이고 거룩하고. 두 가지 다 영적이에요. 독신도 완전한 인격체예요. 반쪽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은 완전한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한 인격을 만들어요.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요, 이 결혼하는 것을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참 아주,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그 육체를 즐기는 것은 비영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번째 봅시다. 인간성을 무시합니다. 비인간화를 조장하는데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 상부님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영적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더 영적이겠어요? 너무 질문 유치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게 더 영적이겠어요? 아니면 한국말로 기도한 게 더 영적이겠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어느 기도? 미안하지만요, 헬라의 철학자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말로, 자기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낯선 말로, 외국어나 방언이나 신령한 어떤 말로 기도하는 게 더 영적이라 하셨어요. 우리 성경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성을,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영적이라고 말해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더 영적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전부 다 자기 말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지 말고, 무슨 말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다 방언으로, 다 외국으로 기도하라. 이제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로 하시든 방언으로 하시든 외국어로 하시든 단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외국어로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응? 용서 안 하신다. 그러나 어떤 말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보면 이원론자들이 광기에 빠지라, 예언을 해라. 혹은 뭐 신성한 사랑에 빠져라, 영감을 얻어라,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요즘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뭐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영성에 빠진 사람들이요, 나중에 플로티노스 같은 사람은 초월적 명상도 강조하고요, 디오니시우스는 전적 무지의 길을 가라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성을 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성을 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이야기를 말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요,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쳤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누구예요? 철학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가 이성으로 철학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성보다도 더 이 사람이 더 무게 중심을 둔 데가 뭔가 하면 내면의 소리, 영의 소리. 이게요, 서양 기독교에 깊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죠. 그 극단적인 사람이 말틴 루터죠. 이 말틴 루터는 이성을 마귀에 매춘부라고, 창렬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 말틴 루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틴 루터 앞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건 다 타락했는데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틴 루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종교혁명을,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핵심을 공격한 거예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지나쳐서 인간의 이성을 마귀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좀 지나친 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건 갈라디아서 4장인가요? 말틴 루터가 주석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은 말틴 루트의 지나친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루트는요 누구보다도 이성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아주 참 지혜로운 종교개혁가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할 때 잘못했을 뿐이에요. 잘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를 보면요 그래서 이 이성을 사용하는 변증 전도 방법을 무시했어요. 지금요 전 세계 교회와 신학교가요 이 이성적인 전도 방법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감각과 필링, 느낌에 호소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에 호소하는 선교. 근데 이제 변증학을 하신다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미 일부 지식인들과 일부 나라에서는요 독일 뭐 분명하고요 이미 이성의 복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직 한국, 미국은 아직 feel, 그지? 뭐 느낌 여기 아직 민감해요. 그런데 이미 독일 같은 영국 같은 데서는 합리성 회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멀지 않은 장래에요. 온 세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을 요구할 거예요. 요즘은 대학생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야,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느껴! 이럽니다. 우리 라브리 와서도.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증명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코드 올 거예요. 이미 독일, 영국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 한 바퀴 돌아온 미국 아직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느끼게 해주세요. 응? 이렇게 감각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증학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이원론에 빠지면요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변증학 같은 게 필요 없다. 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세계관 이건 필요 없다. 기독교 세계가 요즘 인기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창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일어나던 80년대 있지. 90년대는 대학가에서요 세계관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하고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이 세계관 논쟁 치열했어요. 내가 이 대학가의 성문화 축제 같은 데 가서 이 논쟁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90년대 후반 그 되면서부터요 싹 사라졌어요.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체험을 권한다. 느끼게 해다. 휠이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논쟁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는 그것이 이원론의 영향 중에 하나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여기에 써놨듯이, 이원론이야, 또 혹은 다원론에 빠지는 게 아니고, 저는 통합,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이, 통합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이원론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처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성을 인정하는 이 통합이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질문 좀 받기 위해서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첫째 뭐예요? 이원론은 세상을 성속으로 나누기보다는 삶 전체를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육체를 정신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인간성을 무시하기보다 새로운 인간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이성을 신앙의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이성을 성경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신앙의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시죠.